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갈보리 언덕 또는 골고다 언덕,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미는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바라보아도 죽음의 현장이죠. 죽음의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죽음의 현장에 생명의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현장을 가장 복된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셨습니다. 인생 최고의 절망이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상황, 십자가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딱 거두시는 그 상황에서 마가가 기록을 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 백부장에 관한 기사이고 또 하나는 여인들에 관한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 즉 지옥의 땔감 정도, 불이 붙어서 타서 영원히 타야만 되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우리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숫자에 넣지도 않았죠. 여기에 만약에 10명의 사람이 있고 그 중에 2명이 장정이고 남자고 나머지 8명 여자와 아이들이라면은 여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았었죠. 아마도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부터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네가 먹었지 않느냐 이거였죠. 여자가 먼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남자에게 주었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타락을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느냐. 아담이 힘이 더 있었죠. 아담이 남자이고 하와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또 힘에 있어서도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항상 남자들의 아래에 있는 이런 존재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참으로 많이 힘이 들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제자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랬죠. 그때 그 장면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아이들은 떠받들고 높이고 관심을 그곳에 집중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고 받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설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자녀들이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방인과 여인들은 이처럼 무시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이 순간, 이 두 부류, 이방인 백부장과 여인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유대인들을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나아가죠. 그래서 결국 우리들에게까지 감사하게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제일 살맛이 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눌려오고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여인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이 학교를 다니고 배우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지위로 부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백부장은 로마군 장교입니다.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죠.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형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그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사람들은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집행할 때 사람들의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본성들이 다 나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현장에 있었던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저주하고 욕을 하고 가장 흉측스러운 그 모습을 다 드러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가 된 사람들은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선하고 밝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그럽니다. 이 로마의 장교 백부장은 사형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형장의 이슬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그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그래도 안 되면은 저주하고 욕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먹어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희롱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아니하시고 저주도 하지 아니하시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채찍을 맞을 때도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 될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입을 꼭 다물고 그 아픔들을 다 견뎌내시는 그 모습. 백부장도 알고 있죠. 이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아픔들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처럼 다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왔을 때에 백부장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건 보통 사람하고 다르잖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자신을 아들을 도와주지도 않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백부장은 모르는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보이지도 않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예수를 보면서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나를 비롯해서 이 악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붙들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불신자들이 볼 때에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치관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배우고 내 말을 배우고 순종하고 또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작심하고 앉으셔서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끼어들지 못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만 그 권위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치셨던 말씀, 이 말씀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계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상순보다도 사실은 예수님의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니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냐고 이렇게 물을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기질을 가지고 밝고 일어서고 획득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지 어떻게 온유한 사람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은 바보라고 그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박해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에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순종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계명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오른 뺨을 때리거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여기를 맞으면 이렇게 돌리라 그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오른 뺨을 때리거든 왼 뺨을 돌려대라. 사실 이 해석은 조금 해석을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말씀이죠. 오른 뺨을 때리거든 고개를 돌려라 이런 표현입니다. 헬라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뺨을 맞으면 억울하죠. 할 말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른 뺨을 때리거든 돌려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 혈기대로 반응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내 혈기대로 반응을 하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도와줄게 그러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결론을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임했던 어두움은 이 용감한 백부장의 마음 속에도 두려움이 임하기에 충분했었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사실은 예견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어린 양. 예수님은 그래서 어린 양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양이죠. 여러분 양의 습성을 아십니까? 이사야 5장 5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양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지만은 꾹 다물고 계셨죠. 왜 그러냐면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죽으러 가는 어린 양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냥 끌려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죽음을 눈앞에 둔 양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모든 짐승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합니다. 주인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개를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를 절대 잡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키우던 개를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개가 어떻게 알았는지 숨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밑에 들어가서 평상 밑에 들어가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외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개고기가 드시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잡으려고 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군인이었던 제가 그때 한번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뻐했던 개가 제가 죽이려고 하니까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덤벼들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짐승은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짐승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양만큼은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몽골에 가서 양을 잡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기록을 해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몽골인이 양을 잡기 위해서 끌고 오면은 옆에 따라오는 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따라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막상 끌려오고 있는 양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잠잠하게 그냥 그 발걸음을 옮긴다고 그럽니다. 양을 마당 한가운데 깔판을 깔고 그 위에 거꾸로 세웁니다. 거꾸로 눕히는 것이죠. 그때도 전혀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양의 네 다리를 잡게 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를 가릅니다. 배를 위쪽을 조금 가르면은 벌어지면서 그 밥통이 위로 툭 올라오면서 자동적으로 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막의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몽골인이 그 벌어진 틈으로 손을 넣어서 목 안쪽에서 속으로 손을 넣어서 숨통을 이렇게 누르면은 양이 그대로 죽는다고 그러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내 발을 파르르 한번 떨고 그냥 그대로 눈을 감는다고 그럽니다. 양이 죽으면은 이제 피를 다,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피를 다 떠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해를 쳐서 그리고는 양고기와 내장과 피를 돌멩이와 같이 넣어서 몇 시간 동안 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고기를 조리를 하는 것이죠. 양이 죽어가는 그 모습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자신의 운명처럼 다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양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고 그의 고기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께서도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말없이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보여주신 모습은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눈에는 참으로 확연하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일곱 가지 말씀, 백부장은 다 들었죠.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바로 앞에 있는 것과 같이 대화를 하는 모습에도 놀랐고 그 기도의 내용에도 놀랐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백부장은 의문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소였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듯한 그 자신의 아버지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볼 때에도 그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마지막까지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찾아가도 찾아가도 응답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을 보면서도 끝까지 찾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밤낮 부르짖는 이 모습을 보겠느냐 그러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신앙을 테스트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과 같이 하여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응답받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죽기 직전까지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일성을 듣고는 백부장은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속에 있던 고백을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죽였던 백부장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숨어 흘러나왔던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명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가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항로를 새롭게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과 도마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과 전혀 뒤처지지 않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했던 것으로 보아서 백부장도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에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로마에는 갔을 때 이미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로마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로마의 그 교회에 누가 세웠겠습니까? 물론 피난갔던 도망갔던 유대인들도 세웠겠지만은 이와 같은 백부장, 믿음이 좋은 백부장, 이와 같은 백부장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다른 인생이 있다. 로마 황제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있고 그 인생이 정말로 놀란 인생이라고 그 예수님을 격려하며 섬기며 교회를 개척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서 있으면은 이와 같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었냐 하면은 40절에서 41절을 보면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두 가지 말씀을 잠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이들은 이 사형을 시키는 그 환경이 무서웠습니다. 그곳은 끔찍한 장소죠. 사람을 죽이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무섭고 두려웠지만은 이 여자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은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이 없고 두려움이 많은 여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약하고 연약하고 그거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유약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셨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용기입니다.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요즘 정말로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용기입니다.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확진되고 있고 또 변이가 일어나고 백신을 맞아도 또 감염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죽음의 절망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피워내시는 주님을 나는 여전히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여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벌써 3년 전입니다. 따르며 섬기던 자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따르며 섬기던 이 표현입니다. 이 따르며 섬기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여인들은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몰랐지만은 마리아는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죠.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여인은 아무 말씀 안 했지만은 말을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영의정 좌의정 하려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다라고 했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죽음의 현장에 사형의 현장에 이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이 말씀을 정신을 차려서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얼마나 이 말씀 보면서 힘을 얻습니까? 내가 지금 무겁고 수고하고 있는 짐을 등에 짊어지고 이런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쉬게 해주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만 그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염두에 더 두어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그쳐버리면 3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점이 되려면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쉼은 바로 배우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제서야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오면은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야 하고,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내 발을 한 걸음 내디디는 것입니다. 섬기는 모습으로, 섬기는 이 모습으로 내디디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도 멍에를 메고 가고 계셨습니다. 짐이죠. 무슨 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멍에를 메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세례를 받고 출애굽을 한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쉼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영접 기도만 했다고 해서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여기에 순종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를 해 가실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참된 쉼을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이 초롱초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이 목사가 제대로 증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난 한 개라도 나는 건지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눈이 초롱초롱해져야 합니다. 바로 이 여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었습니다. 그리고 따르며 섬겼죠. 섬기는 이 모습, 손이 섬기는 것이고 발이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녹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여인들의 모습이었고 이들이 교회의 주역이었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해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이미 잘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셨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이 초롱초롱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